이렇게 금값이 오르는 게 뭐 전 세계가 금을 사재기를 해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그중에서 유독 중국이 금을 많이 사들여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원래도 중국은 약간 금을 이제 좋아하는 국가기는 한데 사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중국 가계에서의 금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월에 이제 중국 가계에서의 금 실물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2월에도 이제 장기 평균 대비해서도 약간 상향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가계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배경이 사실 중국 경제가 안 좋은 부분이 좀 클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중국 경제가 워낙 좀 장기적으로 이제 경제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 중국의 주택 가격도 계속해서 좀 빠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상해 종합지수도 이제 연초까지 굉장히 급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가계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산 보전 차원에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헤지 수요 이제가 이런 게 늘어나게 되면서 가계에서의 금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금 거래를 보게 되면은 상해 거래소에서의 그런 금 거래 가격 자체가 국제 벤치마크 대비 한 45불 가량 좀 높은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반기 평균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일단 가계 수요가 좀 약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중국 중앙은행 쪽에서의 그런 금 수요도 계속해서 좀 높아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트럼프 때부터 미중 무역 분쟁 좀 불거지게 되고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상 좀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자라는 그림들이 좀 더 생기고 있어서 이런 게 계속해서 연이을 금 사재기 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원인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데 네. 약간 달러 패권이 약화됐다 요렇게도 좀 해석할 수 있는 건지
네 아무래도 신흥국 쪽에서는 조금 더 그런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중국 말고도 인도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중앙은행들이 금을 좀 모아가고 있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2년 11월부터 해서 한 16개월 정도 연속해서 지금 금을 좀 모아가고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글로벌 외환보유국 내에서 달러 비중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금이나 다른 걸로 이제 채워가는 그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을 보더라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22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급등하는 그림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 자체가 조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국이나 인도를 제외하더라도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에서도 러시아가 계속해서 꾸준히 좀 금을 모으고 있는 그림들인데 서방이랑 아무래도 사이가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그림들 때문에 사실 달러보단 다른 쪽으로 자산을 좀 모으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랑 친한 친러 국가들 경제적 교류가 있는 국가들 그런 국가들 위주로 해가지고 금 매입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그러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네 지금 뭐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세계 경제 흐름 자체가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분절화되고 있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서방 따로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 뭐 중동 이런 식으로 분절화되고 있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 낮추자라는 그림 자체가 계속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제 각지에서 전쟁이 굉장히 좀 장기화되고 있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전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게 되면서 실제로 금융 제재까지 연결될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금 보유량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특히 금융 제재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금 매입세가 계속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도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그런 그림들 자체가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라는 우려들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금의 좀 가격을 지지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흥국들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지금 금을 제일 가장 모으는 국가들은 중국, 인도, 터키, 러시아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이제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올해 세 번 내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게 다 선 반영된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좀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부각이 되면서 올해 연준이 금리를 한 6번에서 7번 가량 이제 인하할 것이다. 이 정도까지 반영을 했다가 이게 계속 축소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이제 세 번까지는 이미 금 가격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여건 자체는 금 가격이 이제 세 번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오르는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이게 파월 의장이 어쨌든 계속해서 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아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올해 시작한다 이런 기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가 계속 깔려 있으면서 금 가격을 좀 지지한다라고 보여지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의 경제 상황들 보게 되면은 최근에 고용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 지표도 지금 확장 국면으로 좀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좀 견조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불거지고 있고 연준 위원들도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점도표상 세 번이긴 하지만 2회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세 번 이상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봤더니 메파 또 의원 쪽에 메파 인사가 오히려 네.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금값이 뛰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지금은 약간 금값이 펀더멘털이랑은 약간 괴리가 좀 생겼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이게 사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아직은 너무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그렇지 아예 인상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매파적인 기조들이 유지가 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은 금이랑 금리는 역상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던 금 가격이 조금 내려갈 수 있는 여지들도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상황 자체가 금이 워낙 좀 빠르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수요들이 같이 따라붙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펀더멘털 상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경기가 연착륙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금은 사실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기가 좋다라고 했을 때 금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 지금 자금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은 글로벌 ETF 내에서의 그 금 보유량이 원래 금 가격이랑 항상 같이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괴리가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 그림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펀더멘탈 요인이 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른 부분들은 약간 지적적 리스크랑 투기적인 심리 이런 게 조금 같이 별부됨으로써 조금 더 과도하게 상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 뭐 연초부터 여기가 저희가 금 가격 자체가 우상향하는 기조는 보일 거다라고 보긴 했어요. 어쨌든 지금 금리도 내려가는 그림들이 나오게 될 거고 사실은 이제 경기 자체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그림 자체가 금 수익률의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다만 사실 연착륙을 한다는 거는 금 수익률이 아주 높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연초 대비 한 13% 넘게 금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사실 연착륙할 때 금 가격이라고 하게 기대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한 자릿수 초반대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좀 과도하게 상승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우상향 흐름 자체는 맞지만 그 기울기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최근 내신 보고서를 봐도 제목이 금 네. 고공행진에도 끝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뽑으셨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이제 뭐 금이랑 반대로 가는 달러도 지금 높잖아요.
네.
이것도 약간 금의 거품이 꼈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 달러 쪽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연준이랑 결국 연동되는 건데 미국 경제가 좋고 연준도 금리를 덜 내릴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가 계속 높은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달러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미국 경제가 꺾이기 전까지 예상치를 하회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높을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들이 오게 되면은 그때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그림들이 달러에서도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 3회냐 2회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상당히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러면 달러도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 대비해서 금이 굉장히 가치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원래 원자재 가격이랑 달러는 항상 역상관성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역상관성이 심한 그런 자산이 달러랑 금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약간 좀 과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펀더멘털 차원에서는 사실 금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들이 많지는 않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이게 고점이 아니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강세장이랑 비교할 때 좀 어떤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사실 명목 금가격 상에서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고점에 다다른 거긴 하거든. 그 사실은 계속 최고점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값이 아직 높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쪽은 사실 실질 금가격을 많이 예시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반영했을 때 그때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이 고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 실질 금가격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그때 실질 금가격 고점은 1980년 정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도 높았고 경기도 침체였고 투기적 수요랑 뭐 중동 쪽에서의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결부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때 대비해서는 지금 실제 금 가격이 한 76%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다만 실제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 지금 거의 장기 평균의 한 1.7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경기 침체랑 중동 그런 것들이 같이 좀 결부가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도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투기적 수요 이런 것들은 그 여전히 있는 요인이지만 인플레이션도 지금 완만히 하락하는 국면 속에 있고 경기 침체도 아니다 계속 경기 좋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때만큼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다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만큼 오를 수 있을 것이냐도 되지만 이미 오른 것도 사실 그 예상을 뛰어넘은 뭐 수치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저희 적정 수준 자체는 2200불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2300불대까지 좀 올랐다 보니까 저희 상단은 이미 좀 넘어선 상태라서 사실 조금 과도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어서 그 부분만 지금은 좀 조정돼야 된다. 약간 좀 펀더멘털 대비해서는 조금 투기적인 수요가 같이 끼게 되면서 좀 과도하게 올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ETF 자금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사실 ETF 자금이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그런 국가들에서는 유입이 되고 있는데 ETF는 사실 북미 쪽이 가장 주요합니다. 근데 북미랑 유럽권에서 ETF 자금은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는 그림들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그 금에 대한 수요가 모든 전역에서 이제 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왜 아시아권에서 그렇게 늘고 있는 걸까요?
아시아 쪽은 워낙 또 금 수요가 좀 원래 좋기도 했었고 이제 중앙은행들이나 그리고 약간 자산에 대한 해치 수요 워낙 좀 자산이 많이 빠졌다 보니까 그런 그림들이 같이 전개가 됐는데 사실 북미나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주가나 다른 쪽에서 올릴 수 있는 여지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금보다 다른 자산의 메리트가 조금 더 컸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3월부터 금 가격이 오르긴 시작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박스권에 좀 머무는 그림들이었기 때문에 큰 상승 추세였다라고 보여지기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산군들의 이제 매력이 조금 더 높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다른 분석을 좀 보니까 2019년부터 10년 정도 이제 상승 사이클이 있어 왔는데 과거에도 보면 그 상승 사이클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금 캐고 뭐 이런 과정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요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금 공급 사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자재가 대부분 이제 수급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가격이다 보니까 공급 공급이랑 수요가 중요한데 금은 약간 다른 자산군이랑은 좀 다릅니다. 이게 재활용 금들도 있고 금 캐는 것 자체보다는 사실 실제 수요랑 금융시장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가격에는. 근데 그래서 사실 이제 금 광산이나 그런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년 공급되는 양 자체가 수요 대비해서 훨씬 더 미미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고 물론 19년 대비 지금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게 맞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저희는 이제 장기적인 상승 추세다라고 보기보다는 2015년에서 19년간의 그런 그 박스권 흐름이 있었고 20년부터 한 23년 정도까지의 박스권 레벨이 업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흐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15년부터 19년까지는 이제 금 가격이 한 1000불에서 1300불 정도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 이제 팬데믹 터지게 되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다 같이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이것도 금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했고 각국 국가의 재정들도 엄청 많이 확장 재정을 펼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자체도 공급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의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유동성 자체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수들도 같이 좀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과거 대비 금값을 뛰어오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금값이 2020년에 확 오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금값을 보게 되면은 3월에 오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2020년부터 2023년 그리고 2024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1700불에서 2000불 뭐 높아도 2100불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레벨업의 관점에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0불 넘는 그 선이 금값의 뉴노멀이 됐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제일 가장 궁금한 거 어디까지 오를까요?
저는 빠진다고
상단이 그러니까 네. 상단이 넘어갔다라고 네. 하면 그럼 더 빠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는 일단은 지금 오른 것들은 너무 과열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빠질 수 있는 여지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게 빠질 수 있는 시점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결국 펀더멘털 상으로 봤을 때는 지속되긴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시점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완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이게 지금 워낙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란이랑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좀 높아져 있는 국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조금 더 안정이 돼야 펀더멘털을 따라서 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조금 더 이제 과열 국면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게 되면은 펀더멘털 쪽으로 이게 좀 더 집중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떨어지지 않을까는 그 전에는 그럼 유지 정도 지금
네,
유지 정도
지금 뭐
한다.
2,200에서 300불 사이 정도를 유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네네. 매크로 환경 자체가 어쨌든 지적적 리스크도 커져 있고 아까 제가 그런 금융 제재 같은 게 실질적으로 이제 발발되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금 가격의 하단을 좀 지지해 준 요인들로 작용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막 빠질 요인들은 많이 없어요. 이제 어쨌든 간에 금값이 하단 중앙은행들의 그런 실물, 그런 금 수요 자체도 어느 정도 계속 지지가 될 것이고, 네.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단이 좀 견고한 국면들은 지속이 될 거고, 네. 근데 하단 지지 자체는 맞지만 우상향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냐. 지금 이렇게 막 아주 가파른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게 유지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다. 이런 톤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딴 데서 보면은 이제 2500까지는 갈 거다. 연말에. 네. 연말까지. 그런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네. 심지어는 2026년까지는 뭐 15,000불을 갈 거다. 뭐 이런 예측도 지금의 한 6-7배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되면. 이게 근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2,500불, 600불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긴 했는데 네. 사실 큰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펀더멘털 상으로의.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건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기 자체가 아주 대단하게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연준이 뭐 많아야 세 번이고 두 번일 확률도 높아지고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을 보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도 지금 노동 생산성 자체가 좀 높아질 여지들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중립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앞으로 금리 자체를 많이 못 내린다는 시각들이 사실 굉장히 좀 셉니다. 그래서 금리나 다른 시장에서 보고 있는 시각이랑 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시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집에 있는 뭐 금반지, 뭐 금 거북이 이런 거 지금 팔아야 되냐? 왜냐면 지금 고점이니까 지금 팔아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네.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이 엄청나게 빠질 거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경기가 어쨌든 나빠질 거긴 하고 금리도 조금씩 떨어질 거긴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맞다. 한 3, 4% 정도씩 연초 대비 연말에 늘 수는 있다. 이 정도로는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 대비해서 지금 13%는 너무 과하다 정도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일부 팔아도 되는 정도는 맞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뭐 가지고 있는 걸 팔기보다 투자에 지금 투자하는 시점에서 더 들어가야 되냐 이런 요인으로 볼 때 지금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다 정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뭐 포트폴리오에서 금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느냐. 금 투자 그러면은 뭐 필요 없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금이 하방이 굉장히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이게 대선 이슈도 있고 시장 전 리스크도 크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때는 사실 자산 배분의 차원에서는 한 5%에서 10%가량은 좀 들고 있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금이랑 금이 비교했을 때는 금의 지금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씩 들고 있는 것들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긴 해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CPI 같은 거를 반영을 해서 올라온 금값이 76%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예 오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매크로라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금값을 원래 좌우하는 요인들이 원래 역사적으로 금리랑 달러였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계속 안 볼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건데 사실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각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 기준으로 76%가 얼마 안 된다라고 보신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긴 하지만 사실 그 1980년이랑 지금을 비교해 본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때 매크로 상황보다는 지금이 더 좋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 계속 좋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가 좋은데 유가도 오르고 금도 오른다. 약간 어느 게 맞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주가 오르고 유가 오르고 위험자산 다 같이 오르고 있는데 안전자산도 계속 같이 오른다. 그럼 어느 순간 어떤 거 하나는 좀 약간 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가지고. 이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